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 주셔서 용서와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좌로나우로 치우침 없이 늘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회개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46번째 시간, 회개와 용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갱스터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은 이견 없이 아마도 말론 브란도와 알파치노 주연의 갓파더 대부일 겁니다. 이 갓파더 대부는 이태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 마피아들의 전쟁을 그렸는데, 뛰어난 작품성과 더불어서 배우들의 열연으로 인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영화를 처음 본 그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뭐 정말 흥미진진하죠. 끝까지 박진감 넘치게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새롭게 마피아의 보스가 된 이 마이클 콜리오네가 성당에서 신부에게 자기 아들의 세례를 받게 하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순간에, 배경 음악도 굉장히 성스럽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의 숙적들을 하나하나 처참하게 제거하는 장면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당에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장 성스러운 순간에 다른 생명들을 가차없이 빼앗는 가장 악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장면들이 오버래핑되면서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괴상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든 배경이 성스러운 음악이에요. 늘 신부님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사소한 죄들도 모두 고백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는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올해는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주도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고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스럽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교회 안에서는 성스럽게, 근데 교회에서는 진짜 성스럽지 않게 생활하는,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개혁하자고 하는 운동의 종교개혁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캐톨릭 교회 안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종교개혁이, 신앙개혁이, 정말 믿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다시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반성, 그리고 우리 자신을 치열하게 다시 각고의 노력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에는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그거는 뭔가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이중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 시대 성경 중심으로 세워져 가던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 권력과, 그리고 세속적 환경이죠, 그래서 조금씩 영향을 받고 물들어가면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서 스콜라 세상 철학의 영향으로 황당한, 매우 황당한 신앙 교리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회개론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건강한 회개론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첫째는 건강한 회개론은 잘못을 느낀다는 거. 자기 죄의 잘못을 느끼고, 둘째,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단회적인 회개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참된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용서는 이신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게 용서입니다. 꼭 이걸 정의를 잘해야 돼요. 회개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게 용서고, 회개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성경에 기초한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러나 중세 캐톨릭 교회는 스콜라 세상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개를 크게 세 단계로 이해했어요. 첫째는 마음의 통회,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의 자백, 그리고 셋째는 행위를 통한 보속으로,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컴펜세이트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돈으로 갚는다든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사람 몇 명 죽이고 나가지고 교회당 하나 지어주면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와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통회, 고백, 보색이, 보속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통회, 자백, 보속이라고 하는 인간 행위를 통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통회와 자백, 보석은 다음번에 다루고요, 이 두 가지 주제만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통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죄와 모든 불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천주교의 가르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통회, 자백, 그리고 보속이라는 세 단계 회개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늘 반복되어지지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이 되풀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 내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십수년 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개신교 내에서요, 회계파라고 하는 이단이 활동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4단계,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회계론을 들고 나와서 회계를 4단계로 나누어 철저하게 회계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봤던 구원파 2단은 회개를 단회적으로 생각해서 회개는 단 한 번이면 족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서 회개가 성화의 과정임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었다면, 오늘 설명드리는 이 회개파는 정반대로 성화를 위한 회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세 천주교회는 이 회개파를 닮았습니다. 저들은 회개를 통회, 자백, 보속 3단계로 주장하면서 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통회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 이 통회는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통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에 걸만큼 막 합당한 그런 정도의 통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회개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맞으면 누구를 속인다든지 뭐 이런 죄는 그저 몇 마디 말만 하면 용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막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거 진짜 애통하고 눈물 나고 막 일주일씩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개, 그 통회하는 그 깊이도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억지로 막 슬픔을 자아내고 막 눈물을 짜내고, 예, 거기에 합당한 통회를 이루려고 해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통회가 없이 누구도 죄사함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죄를 깨닫는 순간은 있어야죠. 죄를 깨달아서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죄의 그 뉘우침이나 눈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눈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맞춰야 한다는 가르침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 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인상 쓰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암의 고통을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막 깊이 느낀다고 해서 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팔이 만약에 내가 부러졌다면 부러진 그 사람이 그 팔을 붙들고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일주일씩 막 금식하면서 애통한다고 하더라도 팔이 저절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병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를 만나야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은 의사를 만나게 하는 정도로까지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아파야 의사 앞에 나가겠지요. 의사 앞에 나가기까지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 고통을 1단계, 2단계, 3단계 아무리 깊이 느낀다고 해도 의사 만나기 전에는 그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어떻게 가르쳤던 거예요? 중세 캐톨릭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게 애통하고 괴로워한다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오직 저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씻음 받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슬피 우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충만한 통회를 통해서 자격을 갖춰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세 캐톨릭의 가르침과 4단계 회개파 이단의 가르침은 완전히 거짓인 겁니다. 죄사함으로 인한 평화와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가르침만이 정통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심령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항상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나와서 죄 씻음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의 은총을 범사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통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입술의 자백입니다. Confession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회개에 있어서 죄의 고백, confession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confess,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 천주교의 문제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문제였어요.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2단은 꼭 보면은 2절이 문제가 돼, 1절이 문제가 아니라 끝이 다른 거예요. 중세 천주교는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용서를 받느냐, 이 누구를 갖다가 정해줬던 겁니다. 중세 천주교는 죄의 고백을 사제 앞에서 하는 고해 성사로 바꾸었습니다. 죄를 신부님 앞에서 고백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특별히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회개를 사제 앞에서 사제들, 그러니까 프리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사제들 앞에서 하는 죄의 고백과 용서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 앞에 죄의 고백을 하고 나서 또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이클 콜레오네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또 와서 사람 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있어요. 사람 앞에 이렇게 저기 사제들 앞에서 하는 구의 성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첫째부터 생각해 보면 이 주장은 무엇보다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왜 중세 천주교회는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었던 것일까요? 그걸 또 성경을 갖다 놓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들은 성경을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었던 성경 해석 방법이었던 알레고리컬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알레고리란 말은 풍요라는 뜻입니다. 풍요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려운데요. 풍요란 해석은 이런 겁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자가 그 영적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버리고 그 모든 문자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이런 해석 좋아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뭐 영적으로 신비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 말씀을 쪼갠다 얘기해요. 근데 너 말씀을 쪼개는 사람은 상당히 주의하십시오. 항상 제가 볼 때 신앙상으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될 만한 얘기가 하나님의 진리에 가장 가까운 말이야.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될 만한 아주 새롭고 신비하고 혼자밖에 모르는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진짜 쪼갠 겁니다. 잘못 쪼갠 거죠.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보통 이단 교주들이 잘하는 듣기에 따라 매우 그럴듯한 해석들입니다. 이 하나만 딱 들어드릴게요. 666을 오바마 의료보험으로 이해한 그런 해석이 대표적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 무조건 떠나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666을 오바마 의료보험으로 해석한 이게 대표적인 풍유적 해석이고 알레고리컬한 해석입니다. 그 문맥과 성경시대의 그런 왜 그 저자가 그것을 썼는지 아무 상관없이 오늘날 갑자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절하고 그걸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걸 영해라고 해요. 그저 그러니까 그때는 오바마 의료보험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오바마 의료보험을 트럼프가 개혁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666은 이런 이단 사설에 흔들리는 분들은 참 딱하다는 생각이에요. 중세 천주교회는 성도들이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도록 신부의 권위를 성도들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게 종교 개혁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풍유적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비유적으로. 저들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자, 네 몸이 고쳐졌는지 제사장이 가서 보여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풍유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사제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보는 만나러 가게 이게 사제한테 가라는 얘기다. 그리고 나병을 고침받았으면 보이라는 내용을 그것을 죄를 고백하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모든 제사 직분은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됐다고 제사장의 모든 직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전이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겁니다. 제사장의 권리와 특권 전부가 그리스도에게 전이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사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 문둥병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저들은 생각하기를 풍요적으로 그 사제에게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에다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 보여서 제물을 드려 속죄하도록 구약 율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일 뿐이었던 겁니다. 근데 중세 천주교에는 이런 말들을 다 풍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도 역시나 풍유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 봐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지 사제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또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본문의 뜻은 앞뒤 연결해서 볼 때 확연하게 드러나요.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연결되냐 하면 서로 기도해 주라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성도들 상호간에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라는 뜻인 겁니다. 게다가 천주교 고해성사는 교회가 성경시대로부터 실행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해성사가 확정된 것은 성경시대가 아니고요, 1215년입니다 라테란 공의회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당시 천주교 사제들의 모임이었던 라테란 공의회는 남녀 모두 1년에 한 차례씩 자기들의 사제들 앞에서, 프리스트 앞에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명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명령이지 성경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죄를 사제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는 고해성사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풍유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의 열쇠가 사제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그 사제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크리소스톰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한 가지로 모든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여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죄의 씻음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우리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에서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누구께,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괴롭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자신을 체크하고 정죄하며 주님이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용서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간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질문은 돼요. 그럼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만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그러나 고백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뭐 대중이 나를 꼭 용서해 줘야 된다는, 뭐 그래야지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대중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오히려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대중 앞에서의 죄의 고백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회개 부흥 역사처럼 때로는 놀라운 회개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부흥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죄를 개인적으로도 고백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할 필요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목적은 서로에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잘못했을 때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다시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죠. 잘못하지 않고 고쳐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 죄를 고백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이제 나에게 권면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나보다 신앙이 있는 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교역자, 목회자가 되지 않겠나, 되도록이면 그렇게 찾아가라고 이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신앙심 깊은 분이 상담해 줄 때 도움이 되지, 자칫 잘못해서 신앙이 나보다도 어린 사람 혹은 여린 사람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게 되면 자신의 약점이 소문으로 퍼져서 이게 또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 그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혼자가 된 한 여인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제 살해당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내 마음도 평화를 얻고 서로가 자유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고 그 살인범을 만났는데,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믿었대요.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이미 다 용서를 받아서 자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의 짐이 없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찾아갔던 그 여인이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편할 수가 있는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절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도 때로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 공동체에 또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말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에도 역시 자신의 과실을 공적으로 시인하며 교회와 화목을 이루어야 마땅합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마땅해요.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백의 형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회개를 행하고 그 후에 나와 고백을 행하며 그리고 감독과 목사가 안수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할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죄를 구하여 죄 씻음의 확신 가운데 죄를 이기시고 서로 죄를 구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고 기도하며 또한 서로 화목을 이루어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렸을 때 데보라는 영화를 보면서 큰 충격과 함께 의문점을 가졌어요. 저렇게 성당 안에서 성스럽게 예배하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냐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폐악할 수 있는가. 근데 저도 오래 살게 되잖아요. 점점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 데보라는 영화 안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뭐 크고 작게 발견될 수 있는 어쩌면 가슴 아픈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죄의 용서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 얼마든지 이런 삶이 가능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말 잘 못하시는 분 계세요.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용서가 뭔지 잘 모른다고요.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음악이 들리는 그 가운데서 뭐 내 아이에게 뭐 헌화식을 하고 뭐 세례를 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회개가 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용서가 무엇인지, 언제 받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 것인지. 신부님 앞에 나가고 회개함으로 내 양심 모든 죄책을 다 벗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말 몇 마디로 그러면 다시 얼마든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해성사하면 다 괜찮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회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용서의 확신 가운데 다시는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여 모든 죄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변화의 삶이요 또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절대 똑같은 죄를 컨티뉴하지 않게 돼 있어요. 다시 반복할게요. 회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따라서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로 열매 맺겨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성화의 과정이요. 그래서 회개는 성화의 과정이요. 그리고 죄의 용서는 항상 이신칭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바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삶을 드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도 필요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잘못을 고백하여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매우 소중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치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늘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확신 가운데 모든 죄에서 승리하시고 범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성화의 과정이요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확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의 자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사람 앞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신앙 행동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바른 신앙 교리 안에서 범사의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예수 형상 닮은 거룩한 삶을 서로 화평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